창세기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다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중에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설명해 드린 바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심판 속에서 꼽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의 은혜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더러운 죄들과 그 죄의 세력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하시고 오직 당신의 은혜로 창세전에 택해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실 것임을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청소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 올리시는 그 은혜의 수요 방법이 하나님 자신의 투신, 즉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의 익사였어요. 그죠? 성자 예수님의 익사, 하나님의 투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사하지 않고 건져 올려지는 거.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성경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막무가내의 혼인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은 성경에서 혼인 관계가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왜곡은 곧 은혜에서의 유기가 되는 것이므로 홍수 심판의 근거로 혼인관계의 왜곡이 심판 전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경에서의 혼인관계나 혼인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수리가 날개로 자신의 새끼를 덮어서 인도하는 것 같은 신랑이 신부를 옷자락으로 덮어서 자신의 신부를 정결하게 하여 혼인관계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셔서 다른 말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늘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은혜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혼인관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은혜, 날개도 덮고 옷자락으로 덮는 그 덮으시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시작이 되어서 은혜로 완성이 되는 참 혼인잔치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떻게 참 혼인잔치인지를 잘 밝히면 되겠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더러운 세상과 함께 죽어야 마땅했으나 은혜로 정결함을 잊게 된 노아와의 그 혼인잔치의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방주에 넣어서 심판에서 건져내신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의 언약을 주세요.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혹자는 근데 왜 요즘도 홍수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냐? 뉴올리언스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같은 거. 여기에서 홍수 앞에는 그 홍수라고 이렇게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이 전부 다 죽여버리는 홍수가 없게 되려는 거지 홍수가 안 일어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혼인 언약이 체결되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재미있죠. 노아의 만취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냥 술에 왕창 취하는 사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중 함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함으로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는 것으로 노아의 홍수가 끝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과 노아와의 그 무지개 언약, 혼인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더 깔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가 여기 붙어 있을까요? 왜 심판 속에 꽃피는 은혜의 구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노아의 홍수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바로 노아의 홍수 전체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1절을 보시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포도주라는 단어 앞에도 정관사 하가 붙어있어요. 그 포도주, 그 전에도 계속 마셔왔던 포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미 포도주에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노아는 홍수 이전에 패역한 세대와 방불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종종 술 취함을 패역한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기록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정확하게 반대해 놓고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7절 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죠? 이렇게 성경은 패역한 세대의 특징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들고 있어요. 노아는 그 무시무시한 홍수를 경험하고도 그 방주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물 위에 시체들이 둥둥 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시체들이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장면을 노아는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다시 이전의 패역한 세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만취 사건은 홍수 이전 세대와 홍수 이후 세대 사이에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한 예시인 거예요. 그것은 인간은 어떠한 협박이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이 완전한 타락을 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본 거예요.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노아는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의붓아들도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과 그 손자와 그 후손들을 전부 저주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정작 잘못은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술 취하고 뻘거벗고 누워있었으면서 그거 봤다고 저주하는 건 또 뭐냔 말이에요. 이 노아의 저주 때문에 실제로 함의 아들 가나안과 가나안의 후손들이 계속 종의 종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았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마케도니아나 로마나 이런 강대국들의 노예로 가나안의 후예들이 그렇게 종처럼 살았다고요. 함의 후예들이 흑인들이거든요. 아프리카 흑인들. 그 흑인들이 요즘도 종의 종처럼 살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주가 이렇게 쏟아부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 아주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절에서 함이 노아의 벗은 몸, 즉 아담의 벌거벗은 부끄러움과 같은 그 노아의 벌거벗은 죄를 보았다라는 데 쓰인 단어가 라라는 단어예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그 히브리어 라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넘어서 즐기며 조롱하는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어 고함에, 형제들에게 고함에라고 어구가 나오죠. 거기서 고함에라는 단어는 와우 계속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 와우 계속형 으로 노아의 아들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수치를 즐기면서 보고 바로 이어서 형제들에게 그 아비의 부끄러움을 누설을 했대라는 거예요. 바로 보자마자 아이고 야 저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보이다니 그러면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그것을 갖다가 그냥 누설을 했대라는 거예요. 그 고하다 와약게드라는 히브리어는 배반하다, 재미로 해설하다, 재미로 전하다, 누설하다라는 의미의 단어거든요. 여기에 이 에피소드 해석의 키가 들어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담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홍수 속에, 심판 속에 꼽히는 은혜의 구원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 홍수에 전부 빠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몇 명만 은혜로 방주 안에다 넣어서 그들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실하고 착하거나 특별한 열심을 부려서가 아닌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의 더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도 역시 더러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가 6장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만 방주 안에 넣어서 덮어준 거예요. 그게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인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더러운데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와 식구들은 하나님이 덮어주셨더라가 노아의 홍수가 갖고 있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러한 덮어줌의 은혜라는 것을 노아와 세 아들이 보여주는 에피소드를 통해서 재차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함과는 반대로 노아의 축복을 받은 그 샘과 야벳이 한 게 뭐예요? 도대체 뭘 했기에 그런 축복을 받았죠?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서 그냥 덮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너희에게 한 일이 바로 너희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함과 같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함과 가나안이 그리고 그 후예가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에 덮다라는 단어 카사는 단순히 덮어서 가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죄를 가려워서 용서하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인 거예요. 시편 32편 1절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가리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카사. 샘과 야벳은 바로 인간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모델들이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처럼 벌거벗은 노아를 등장시켜서 이놈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내가 덮어준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함은 그 덮어줌의 은혜를 이해하지 못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함과 그의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어떤 무리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저주받을 것이다. 단순히 함의 후에 흑인들이 다 저주받을 것이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그 덮어줌의 은혜는 창세기 초반부터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음 나타난 것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무흠한 무죄한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 그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가죽 치마 사건.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그 부끄러움을 그냥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해내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덮어줌의 은혜는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이어지죠. 죽음의 사자가 장자들을 모두 죽이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데 무죄한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진 곳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 넘을월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예, 그렇게 어린 양의 피가 덮여진 곳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은 출애굽기 33장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거기는 보고 가죠. 18절.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은 단어거든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죄인은 절대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세도 죄인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 구절을 읽어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는 그 덮개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덮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자신이 덮는 거예요. 그 덮개가 성막 안에서는 시은좌, 멀시시시라고 그러죠? 덮개 위, 그 시은좌 위에 그 제물의 피로 나타나죠. 인간의 실수와 실패를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를 법궤 뚜껑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무죄한 제물의 피가 완전히 다 덮어서 하나님이 그걸 안 보시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Mercy seat.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덮개는 다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로 이어지는 거죠. 그 십자가에서 흘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가려지고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그분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그게 덮으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노아의 방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고 그들을 저주의 비로부터 덮어주는 그 방주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그걸 덮고 가리는 게 하나님이었잖아요. 가리고 넘어가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방주, 그들을 은혜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덮어서 살려내시는 그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려져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걸 덮어줌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덮어줌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로마서 4장 6절 보세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주와 홍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행복하세요? 이 복음을 듣고 행복하십니까?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상징하고 있던 그림이며 노아와 세 아들의 에피소드가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열심으로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참선이나 고행이나 수도로 우리가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측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열심과 노력, 의의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filthy rag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똥꼴레다. 하나님 앞에다가 우리가 가장 잘한 걸 갖다가 내놓아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똥꼴레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5절 한번 볼까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은 전부 자기를 가리려고 내어놓는 게 전부 거미줄로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옷이라는 거예요. 그 입어봐야 뭐가 가려지겠어요? 거미줄로 얼기설기 만들어진 옷이?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로 지으신 의의 흰옷을 입어야만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된 거죠. 하나님이 안 가려주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에 다 빠져 죽는 것입니다. 안 가려주면. 우리를 가려준 거예요. 왜 가려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전부 오히려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못나고 훨씬 어떻게 보면 악덕한 사람들이 더 많은데 교회 안에. 근데 왜 우리를 가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느껴진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가리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하나님께서 가리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오히려 산과 바위에게 내가 찌부러져서 쥐포가 돼도 좋으니까 나를 좀 내 위에 올라와서 나를 좀 가려줘 라고 할 만큼 무시무시한 그런 종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건져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 전체의 이야기, 이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그 무지개 안에 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연구할 땐 되게 힘든데, 그래서 설교하고 나면은 굉장히 허탈하고 말이죠. 다 같은 얘기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지개라는 단어, 그 캐쉐트라는 단어는 원래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활 아시죠? 화살과 활. 그 활같이 생겼잖아요,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활이. 하나님은 홍수 후에도 인간의 죄가 여전히 악하기에 다시는 홍수로 인간들을 멸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자, 여전히 악하기 때문에 니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소 알레고리적인 해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화살을 그들에게 쏴버려야 되는데 이들은 어떤 경고나 어떠한 위협에도 변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이 화를 막고 이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인 것입니다. 그 무지개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지개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화살을 맞고 이 악독한 원수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니까요. 그게 무지개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무지개는 구름과 빛의 합작품이죠. 그래서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났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은 죄를 절대 묵과하실 수 없는 순결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홍수 심판의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 구름은 홍수를 쏟아낸 구름이란 말입니다. 죄인들이 볼 때는 홍수를 쏟아부어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무시무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인 거예요. 그러나 구름 기둥 속에는 항상 불 기둥이 들어가 있었죠. 광야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홍수를 쏟아부어 죄인들을 다 죽여버려야 하는 그런 구름 같은 존재로 인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속에 무지개가 떴다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 무리에게는 그렇게 구름 속에서도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도 이 무지개처럼 그들에게 빛을 쏟아부으셔서 그들을 살려내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미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물을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잘 보시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면서 구름 속의 무지개를 보면서 아 우리는 저 홍수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랬구나. 그래서 나는 이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살아난 것이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언약의 표징으로도 주신 것이지만 그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무지개를 보고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보실 때에는 노아 때와 마찬가지로 저주와 심판의 구름으로 다 쓸어버리셔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시고 어떤 무리들에게서 그 심판과 저주의 물을 거두시겠다라는 언약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가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이들을 살려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무지개가 죄인들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무지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함께 모두 다 멸망시키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인 거예요. 구름 속에 떠오른 무지개. 그 구름 속에 떠오는 무지개만 보고도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쫙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 자체의 목적은 인간들의 개선이나 변화를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이들을 다 죽여버리면 쟤들이 정신 차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죽어야 할 그 속에서 어떠한 자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건져내시는지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신을 죽이고 비워서 원수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투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무지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보좌에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죠? 무지개가 나오죠? 에스겔서 1장 28절 보세요.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렇게 무지개가 등장하는 것은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의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더욱 확고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상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손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원수들을 사랑해 주시는 온유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 나타난 그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나타나고. 이게 하늘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그게 바로 무지개가 담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무지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암시가 나와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에 잘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물 사람의 피로 흘리면 사람이 그 피로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피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피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한다라고 천명하십니다. 이거 오늘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에 누가 살인을 하면 그 사람도 반드시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구이언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 어떤 우리에게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피를 흘리면 반드시 피로 복수해라. 이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에 상응하는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어요. 12장 23절 볼까요?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이거 선지 같은 거 먹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선지, 그 맛있는 선지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흘려져야 함을 여기서부터 벌써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지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익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가 피를 흘려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노아는 여전히 안 변했는데 그가 살아났잖아요. 그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바로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제사 제도로 이어진 거고 그 제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2절 보세요.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얘기하려고 노아의 홍수 때 벌써 이 이야기를 여기다 이렇게 삽입해 놓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왜 갑자기 피가 생명이다 라는 구절이 삽입이 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심판 속에 꽃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이 무지개로 나타난 거고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의 그 에피소드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덮어요? 자기를 죽여 자기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뭐 하려고? 우리를 가리려고. 그 피로 가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홍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셨으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하게 로마서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가 누구다? 방주.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노아의 홍수에서 그렇게 유치원 수준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홍수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어안고 자기가 대신 익사함으로 그 품어안은 백성들을 살려내는 방주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자, 방주로 덮여있는 자들은 절대 안전한 거예요. 제가 어제 킹제임스 버전으로 창세기를 다시 읽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요. 창세기 7장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Come into the ark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들어오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 사전을 찾아봤더니 그 들어가라 라고 번역이 된 그 히브리어 동사 보는 원래 들어가다 라는 뜻보다 들어오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일 뿐만 아니라 문맥상으로 봐도 여기서는 들어와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굉장히 하나님은 어떤 절대 타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뉘앙스가 풍겨지죠. 근데 들어오라라는 건 본인이 들어가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내 안으로 들어와라라는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라가 맞는 거예요. 이 단어가 70인역에서는 엘코마이라는 헬라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단어가 요한 계시록에도 나와요. 볼까요?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들어오라가 맞는 거예요. 그죠?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방주로 들어오라가. 그 단어는 예수님도 아주 즐겨 쓰시던 단어였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 대신에 내가 대신 익사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들어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보 똑같은 단어가 1장 18절에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들어오라요. 방주로 들어오라. 이 들어오라라는 단어가 성경에 600회 이상이 나와요. 뭐 제가 다 세본 게 아니라 요즘은 좋은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와서 이 단어를 딱 치면 이게 몇 번 나오는지 다 나와요. 600회 이상이 나와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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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나님이 이렇게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셨다고요. 오라 오라 내게 오래니까 라고 초청하고 계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안 들은 거예요. 들어오라 방주로 들어오라고 노아를 통해서도 계속 120년 동안 외쳤잖아요. 들어와 들어와 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니, 짐승들은 들어왔는데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노아하고 그 일곱 식구 이외에 그렇게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나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서 방주 안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로 밀려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순종의 행위가 동반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노아를 이렇게 바짝 들어서 방주 안에다 이렇게 쏙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죠? 노아가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주를 그냥 한 번에 노아가 지은 것보다 더 멋있고 더 크게 완전히 무슨 뭐 호화 유람선보다 더 좋게 한 번에 만드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노아한테 그걸 갖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걸 120년 동안 짓게 하셨을까요? 너 고생 좀 해보라 이놈들아. 그거였나요? 그걸 왜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데 어차피 은혜를 보고 살려주실 거면 그냥 방주도 그냥 지어서 딱 멋있게 철갑, 거북선 같은 이 철갑 방주를 지어갖고 그냥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그걸 만들라고 하셨어요? 직접. 조선기술도 형편없었던 그때에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진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까? 근데도 가고 있죠, 이렇게.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굉장히 많은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왜 하필 나야? 이걸 왜 내가 지어야 돼? 그 저 손가락질은 왜 안 막아주시는 거야 도대체?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지으라고 난리야. 이런 원망과 불평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방주를 완성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완성해내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배운 것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신 약속은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방주에 자기 발로 들어간 거예요. 진짜 비가 오겠구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진짜 비가 오겠구나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방주 짓기에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안 막아줘? 사랑하는 딸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그냥 놔두실까? 그럼 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 거야 도대체? 그럼 몸에 병은 왜 이렇게 안 나? 누구는 안수만 받으면 척척 난다는데 나는 안 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놓고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완성을 시킬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방주 짓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자기의 식구들과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건 그동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꾸고 아꼈던 것들, 집이나 전답이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뭐 많은 귀중품들을 다 놓고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 못 갖고 가잖아요. 참외밭 이런 거 어떻게 갖고 가겠어요? 뭐 99칸짜리 집 이런 거 어떻게 들고 들어가겠어요? 다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그걸 싸질머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방주에 그거 어떻게 갖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들고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전히 그 안에서도 자기만을 위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 방주 안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런 일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방주에 도저히 갖고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자꾸 요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방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다 그거 다 내려놓고 방주에 훌훌 털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만 딱 가지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로 들어갈 건데 이 땅에서 그거 어떻게 버리는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건강을 남들보다 최고 슈퍼맨 같은 몸으로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없어도 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이제 그곳에 가면 완전히 슈퍼맨 저리 가라인 새 몸을 입고 살 텐데 뭐 그거 배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왕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말고 그 자리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세상 정욕이나 그 세상 정욕을 채워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결국 완성이 될 것이지만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나오기까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하나님 혹시 나 그냥 이렇게 쓰다가 나 지옥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전성기 때 그런 일기를 썼잖아요. 자기가 자기 꼴을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천국에 못 들어갈 인간 같아요. 근데 자기가 외치면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쓴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용만 하다가 나는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실수나 실패, 원망이나 불평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 손을 안 놓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디도서 2장 11절 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경건치 않은 것, 이 세상 정욕 다 버리는 연습하는 거, 방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움과 근신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그거 연습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예수가 사신 삶을 추구하며 그리로 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키라든지 운전대라든지 도치라든지 닻이 없어요. 방주가 흘러가는 대로 가야 돼요. 이 방주가 나중에 아라라산에 머물렀죠. 근데 노아가 거기 가기 싫다고 열심히 밖에 나와서 노 저어갖고 아 딴 데로 가야 돼. 나 저기 말고 딴 데로 갈래. 그렇다고 그 배가 태백산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라라산으로 가는 거예요. 방주가 그리로 가니까.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안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방주인 예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그 성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내는 자로 지어져 가야 돼요. 근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하면 시간만 가고 매만 맞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끌고 가셔야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야망을 쫓아, 우리의 비전을 쫓아 살 수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그러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예수가 사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방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밟고 죽이는 그런 삶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비워서 화평과 화목을 전하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이웃을 위해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자신을 살찌우는 자가 아니라 그게 예수의 삶이고 방주의 삶인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방주 안으로 초청이 되어서 그 방주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는 은혜와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 안에도 그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방주 안으로는 정작 8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갖고 야 가장이 예수를 잘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케르케고의 단독자 개념처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가장이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 바지가랑에 붙들고 있으면 같이 천국 못 갑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의인, 온전한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온전한 의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넘쳐 많은 의인들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한 그 원리로 확장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의인이 맞다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와 복이 흘러넘쳐서 그렇게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려면 이 사람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의인들이 생겨난 것처럼 이렇게 구원은 한 사람에게서 다수에게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한 우리를 통해 그렇게 전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노아와 일곱 식구가 같이 방주로 들어간 거는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이득을 보는 거. 그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 삶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긴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생명. 여러분, 성경은 분명 우리 성도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신 분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생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영생은 신적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생을 이 땅에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본보기를 주신 분이 누구죠? 이 땅에서 영생을 사신 분,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그 삶의 원리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약한 자들, 낮은 자들, 못 배우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기 또한 낮은 자리, 약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순환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살려내셨어요. 자기가 비우고 자기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려낸 거예요. 다른 이들의 이득을 위해 자기가 비우고 자기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생이야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전에 공부했지만 그러한 삶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삼아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밖으로 발산되는 게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 영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시킨 말만 하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신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 영생의 삶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가 거부하면 못 나오는 거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바보예요? 어린애예요? 왜 이렇게 사셨어요? 나는 내 자유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내 자유로 내 뜻대로 어떤 것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방주짓기예요. 실패해도 또 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영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영생인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의 마침을 뭐라 그래요? 한 단어로 딱 정의하는데 사랑이라고요. 사랑. 로마서 13장 8절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 613개 그거 다 몰라도 돼요. 사랑하면 그거 다 지킨 걸로 쳐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우리는 전부 나를 사랑하느라고 자기 시간을 다 보냈는데 하나님은 남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이제 영생의 정의가 조금 더 좁혀졌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길은 예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에게 시키는 것을 모두 행하는 것인데 성경은 그러한 삶을 한마디로 나가 아닌 하나님과 남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전혀 영생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영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그 영생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하는 하늘나라도 절대 소망할 수가 없죠. 뭘 해봤어야 그 나라를 소망하죠. 그 영생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보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자,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고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이 방주가 되셔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흉내도 안 내고 있느냐라는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 아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영생을 소유한 자, 사랑하는 자,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때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랑을 하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도 아는데 근데 영생이 뭐야? 이런 사람들이죠. 이 아는 거와 사랑하는 게 연결이 돼야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안다는 건 자기가 사랑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어 그들을 방주로 초청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거고 그 삶은 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 삶이 바로 영생이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그런데 그러한 십자가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의 원리인 힘의 원리와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당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 안아주니까. 혈기가 내 목에서 피를 빨고 있는데 품 안아줘야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그게. 그걸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뭘 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 시절에 아이들한테 그 구절을 읽어줬더니 예수님이 미쳤나 봐. 무서워서 미쳤나 봐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날 밤에 잡혀서 내일 아침 9시에 죽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평안이 있다. 내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다니까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맛본 이들이, 야, 이거 참 좋은데? 영원히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도 안 해보는 사람들은 그 나라는 금으로 되어 있을까? 은으로 되어 있을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을까? 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거기는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그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또 갔네요. 아, 저의 설교의 단점은 아무리 길어도 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잘라서 다음 주에 또 하죠. 요한복음 15장 8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거. 근데 그 명령을 왜 하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명령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아니니까 해보면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다른 이들이 행복하고 다른 이들이 더 기쁘게 만들어 보면, 그렇게 사랑을 해보면, 용서해보면, 덮어보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곳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덮어줌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노아의 아들 함처럼 다른 이들의 부족함이나 실수나 실패를 즐기며 조롱하듯 바라봐서도 안 되고, 그러한 실수나 실패나 부족함을 남들에게 재미삼아 설명하고 누설하고 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함이었잖아요. 그죠? 라, 와약헤드 다 뭐예요? 남의 실수나 허물, 죄를 보고 즐기며 기뻐하며 남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아니다. 나는 입었다. 그런 거 아니야, 함이 가서. 근데 하나님이, 예이, 나쁜 놈아, 너 저주받아라. 그랬다니까요, 그 사람한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덮으심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걸 우린 아는 성도니까. 그걸 모르는 자들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계속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의 약점과 실수와 실패를 자꾸 덮어주며 용서해주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볼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덮으세요. 많이 덮어주세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반대. 누구예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죠. 살인에 대한 죄값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란 말이에요. 사랑하시.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언젠가 우리 성도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날 그 방주의 문이 밖에서 닫히게 될 거예요. 그 원으로 보면 뒤에서 닫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닫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두들겨도 문 못 열어요. 안 열어줘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문이 닫힌 다음에 가서 막 두들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열어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방주의 문의 열쇠는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리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예수만 갖고 있어요.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오라, come my people. 오세요, 들어오세요. 방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를 믿으세요. 은혜 받을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방주 문이 오늘 밤에 닫힐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못 열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 짓기를 여러분 지금 하시냔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인내해주며 은유로 감싸주며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덮으심의 은혜와 무지개의 의미와 방주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방주이신 예수가 살다 가신 그 삶, 나를 비워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삶, 십자가의 삶 살아보자는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